예, 오늘은 역대상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노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도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다윗이 늙었고 그는 그 날들을 다 채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70세에 임박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다 채울 수 있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또 다른 표현으로 천수를 다 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무리를 참 잘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이 굉장히 좋게 끝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아온 다윗은 중간에 교만함으로 죄를 행하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채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렇게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 채우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년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특별히 27장까지는 종교인과 군대와 행정조직의 정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지어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을 담당하게 될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 아들이었던 그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의 이 반차별로 이렇게 약간 기록을 하면서요,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다윗은 먼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동시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앞으로 담당하게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솔로몬을 확실하게 왕으로 세우고 이 역할들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왕위 계승과 대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열왕기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자 그 신하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서 어린 여자아이 아비삭으로 하여금 다윗을 봉양케 하였습니다. 왕권 이양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 반란을 일으켜서 구태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왕이 즉위식까지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모반은 나단 선지자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솔로몬의 모친이었던 밧세바의 활약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즉각적으로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제거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세한 내용들이 평행본문 가운데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역대기 저자는 행정관료들, 즉 군대와 행정을 임명하는 이 기사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기사를 먼저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이 왜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역대기의 관점은 성전 중심, 또 예배 중심,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중심에 가 있기 때문에 군대의 조직과 행정적인 조직보다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비한 종교 조직은 모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세분화되고 조직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는요, 혈연 중심으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직무를 분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나를 때도 무라리 자손들은 이렇게 큰 기둥을 나르고 게르손 자손들은 거룩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물품들을 나르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혈연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직능 중심의 직무 분배 체제로 이것을 바꾸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24개의 반열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반열별로 돌아가며 일정 기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 중에서는 종교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또한 사법적인 업무까지도 이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법부의 재판을 맡긴 것이 아니라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재판을 레위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이 봉사 기간을요, 처음에는 30세부터 50세 이하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24절과 27절에 보시면 최소 또 봉사 나이가 20세로 또 하향 이렇게 내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에 의하면요, 이 레위인들의 봉사 시작 기간이 25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레위인들의 총수가 약 3만 8천 명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30세에서 20세로 또 25세로 이렇게 변경된 것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더 많은 레위인들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나이를 조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3만 8천 명의 레위인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1,000명씩 교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사물하는 것은요, 영어로 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워크라는 것이죠. 예배의 시종을 들고 축사를 하고 전통적인 일들을 봉사하도록 종사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봉사하지 않는 시기에는요, 대부분 다 율법을 연구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관론과 재판관으로 약 6,000명가량이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인들의 성읍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성읍이 이스라엘 전국에 약 48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레위인들이 파송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또 이들의 종교적인 편의를 돕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중에 어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재판을 행하는 레위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약 4,000명가량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과 성읍의 경비병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관리, 감동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재물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새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누가 훔쳐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일들도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또 성소의 뜰에 경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고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자들, 즉 성소의 뜰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통제하는 역할들을 이 경비병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자들이 4,000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시인들, 또 연주자이며 찬양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에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이 완공될 이후 레위인들의 직무 전환을 미리 예측하고 이것을 세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출애굽 당시 성막 이동 시에 레위인들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성전에서 새로운 많은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역할의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너는 이거 했으니까 끝까지 이거 해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최선의 준비를 하되 또한 이것을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장차 짓게 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와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명령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시대, 곧 새 언약의 시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 언약 아래에서 예배는 장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 태도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전이 아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또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새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이므로 시대에 맞는 섬김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것과 그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본질적인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 섬길 자들의 조직과 직무의 구체적인 구별이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의 성질과 익숙함과 능력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직무가 더 뛰어나고 어느 직무가 더 하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부르심과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이러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의 약 3만 8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가량이 약 3분의 2 이상이 가장 중대하고 기본적인 업무인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과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악기들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일이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작시대에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 역시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복된 하루를 보내시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